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맞는 말이죠. 반복되는 일상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아침에 좀 더 잘까 말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직장을 좀 옮겨볼까,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이 나라를 떠날까 말까. 네, 이러한 인간의 선택 또 결정에 대한 한 전문가의 얘기가 너무 많은 선택이 미국인에게 압박감을 주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VOA 영어 기사로 나왔는데요. 이 버팔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의 토머스 술츠만 연구원은 사람들이 선택에 대한 압박감을 받는 이유는 선택이 곧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압박감이 일상의 불안을 만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전 연구를 보면은요, 이 선택의 상황에 놓일 때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맥시마이저와 세티스파이저, 그러니까 맥시마이저, 극대형 인간, 쉽게 말해서 선택할 게 많은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 옷 한 벌을 사더라도 동네 가게는 다 둘러봐야 하는,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Satisfizer는 만족형 인간, 그러니까 100% 선택 상황에서 100% 만족이란 건 어렵다는 가정하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빨리 결정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요, 흥미로운 건 극대형 인간 쪽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때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 소치만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설사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도 인생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라면서 무엇보다도 선택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선택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불안을 좀 없앤다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Carpenters가 부릅니다. We've Only Just Begun 들어보시죠.
We've only just begun to live. White lace and promises. A kiss for luck and we're on our way.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Vegan Disney.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 위주로 식생활을 하는 사람을 베지테리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 해초 같은 식물성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철저하고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미국 문화의 대표적인 디즈니랜드가 대대적으로 채식 식단을 선보인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 내 식당에 채식 식단이 10월 초와 내년 봄부터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600곳이 넘는 공간에서 채식 식단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디즈니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고기, 계란, 유제품, 또 꿀 등이 들어가지 않은 400개 이상의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디즈니 파크의 공식 블로그는 우리는 항상 디즈니에서의 식사에 맛, 혁신, 창의성을 가져다 줄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손님들의 피드백은 우리가 메뉴를 개발할 때 고려하는 우선순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채식을 기반으로 한 음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식품 메뉴에 녹색 입모양을 넣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디즈니에서 대대적인 채식 식단을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인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미국의 비건, 베지테리언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해피카우닷넷에 따르면 1990년대 초 미국 내 채식주의 식당은 불과 50여 개였지만 현재 3만 3천여 개가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5,800여 개로 가장 많고요. 노스다코다가 40여 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오하이오, 일리노이주, 펜실베니아주, 콜로라도주에도 1,000개가 넘고요. 뉴욕주도 2,400여 개로 비건, 베지테리언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달 수용 실험실.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상륙한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 일행이 격리되어 생활했던 휴스턴 존슨 센터 우주기지의 구 연구소 실험동 달 수용 실험실이 내년에 완전 철거된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표했습니다. 휴스턴 클로니클지와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건물이 너무 낡아서 재수리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모두 헐고 분해해 철거한다고 하는데요. 1967년 완공된 달 수용 실험실은 존슨 우주센터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최근 2년 동안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비워져 있었습니다. 닐 암스트롱 일행이 첫 달 착륙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우주의 병원균이 우려되어 우주인들과 그들이 가져온 월석을 이곳에 한동안 격리 수용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폴로 계획이 끝난 뒤에 몇 해 동안은 이 건물은 우주비행사 건강센터로 사용됐고요. 하지만 2015년 경제분석가들은 이 역사적 건물의 구조나 전기시설 등이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곰팡이가 쓸어있는 천정 타일 사이로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보이고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쓰러기 더미와 엉킨 모습은 오래전 역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무색하게 합니다. 이 아폴로 계획의 12호에서 17호 분까지 이곳에서 일했던 에버렛 깁슨 교수는 아폴로 11호의 달 첫 착륙 50주년을 지나자마자 이 건물을 없애는 건 섭섭하지만 역사적인 유물로 이 건물 자체를 보존한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들어 불가능하다며 지금 상태로는 대중의 관심이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함재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과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빈센트 사령관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North Korea has its own control line. 그러나 하루 뒤 유엔군 사령부가 NLL 북쪽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함박도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무기를 들여올 경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이행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지만 미한 동맹의 군사적 우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인터뷰 기사가 한국에서 꽤 화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함박도에 대한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네.
상당한 파장이 일었고 이후 브룩스 전 사령관이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해 말까지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사령관직을 맡아 한반도 군사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네.
브룩스 전 사령관이 한박도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에 위치한 게 맞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얼마 전부터 한박도가 계속 논란이네요.
네, 최근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보면 그 한박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선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논란이 된 건데요.
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지도가 잘못된 것으로 그 함박도는 북한 섬이 맞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를 브룩스 전 사령관이 반박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브룩스 전 사령관이 갑자기 왜 말을 정정한 건가요?
예, 인터뷰 기사가 나간 직후 한국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 섬인 함박도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북한 땅이라고 하는 데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이후 브룩스 전 사령관도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현 유엔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며 함박도가 NLL 북쪽에 있는 섬이다. 이렇게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게 된 겁니다.
네, 뭐 그래도 브룩스 전 사령관이 자신의 모든 발언을 정정한 건 아니었죠.
네, 함박도의 무장화에 대한 우려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당초 브룩스 전 사령관은 만약 북한군이 함박도를 무장화한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포병 무기체계뿐 아니라 대함 무기를 배치할 경우도 큰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함박도를 무장시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함께 내렸네요.
네, 당장은 위협으로 볼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네.
현재는 감시초소가 세워진 걸로 보이는데 이걸로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자 함박도 논란 때문에 브룩스 전 사령관의 다른 발언들은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요약을 좀 해볼까요?
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남북한이 군사 합의를 한 것을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북 대화 등이 재개된다면 현재 중단된 이행 영역에서도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북한을 신뢰하기 힘들고 의도를 의심할 만한 경험과 이유는 충분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의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과의 인터뷰 기사 첫 번째 기사로 들어봤고요. 두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23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 앞선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Opening the door to the resumption of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스스로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나온 분석 기사였는데요. 우선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미국과 한국 두 정상은 제74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23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약 65분간 이어졌는데요. 북한과 관련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좀 더 지켜보자며 많은 사람들이 정상회담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완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법을 언급했었는데요.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방법에 제재 완화가 고려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말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에선 제재 완화가 대화를 진전시키는 방안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긋다 보니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알아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했던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란 말을 했고요.
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선 성공할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죠.
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제3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력과 대담한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남북관계가 크게 발전하고 북미 대화를 이어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였는데 회담이 끝나고도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죠?
네, 이날 양국 정상은 약 65분가량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방법론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비롯한 양국 현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전 김정은과 언제 만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곧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진지하게 고려해서 나온 발언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네. 자, 다시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돌아가서요. 전문가들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까?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은 북한이 원하는 건 대북 제재 완화라면서 여기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특별히 한국이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스스로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별로 없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매닝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네.
또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만남을 성사시켰지만 미북 정상 간 만남이 이어진 현 상황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불필요해졌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 대형 동상을 건립한 서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에서 포착된 북한 노동자와 북한 회사에 대한 세네갈 현지 보도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취재했습니다.
네.
금방 왔습니다.
아, 언제 얼마 안 되셨어요? 네. 평양에서? 고향에서? 네. 네. 아직 가족들은 안 그리세요?
이렇습니다.
비오이는 세네갈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출입국 기록과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버젓이 노동자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북한 노동자들은 다양한 건설 현장에 투입돼 있었는데요. 또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놓여진 상태에서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네. 자, 함자 기자가 직접 세네갈에 다녀오셨잖아요. 어떻게 취재가 이루어졌나요?
네. 세네갈에는 VOA 김선명 촬영 기자와 함께 갔습니다.
네.
우선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 멀리서 지켜보면서 충분히 근거를 확보하고 또 관련 문건을 찾는 방식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 직접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요. 또 북한 노동자들과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의 숙소 바로 앞에서 잠복하듯이 계셨더라고요.
네, 그 앞에 좀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오전 8시쯤이었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그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차 안에서 함재아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좀 속삭이듯이 말을 했어요. 뒤로 북한 노동자들이 보이던데요.
네, 물론 차 안에 있어서 제 목소리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들리진 않았겠지만 분명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먼 곳에서 이들을 촬영하다가 혹시라도 발각이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당시 세네갈 현지 운전기사도 함께 있었는데 이 운전기사도 좀 긴장을 했던지 그 자신의 이슬람 종교에서 하는 기도문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네. 자, 노동자들의 삶 한눈에 봐도 굉장히 열악하던데요.
네, 우선 그 임시로 지은 건물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걸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또 고급 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공터에 이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공터가 또 이 흙바닥이라 비가 오면 질퍽해지고 그 주변을 좀 노동자들이 걸어가면서 뭐 건물 밖에 위치한 그 세면시설이나 화장실 등을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침부터 담배들을 참 많이 피우더라고요.
네, 이 북한 사람들은 흡연율이 좀 높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네.
실제로 하나같이 기상하자마자 이 밖에서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흥미롭게 생각했던 게 출근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차에 꽤 여러 명이 오르더라고요.
네, 이 5인승 트럭에 무려 7명이 탔는데요.
예.
특히 뒷자리에는 3명이 앉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5명이 서로의 무릎에 앉는 방식으로 이렇게 탑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영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함 기자가 직접 노동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경계하지 않던가요?
네, 우선 노동자들은 바깥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3명이 있었는데요. 한국말로 말을 걸자 처음엔 좀 당황을 하더니 이내 긴장을 풀고 대화에 응했습니다. 어디서 오셨느냐고 묻자 평양에서 왔다고 답했고요.
네.
온 지 또 3년이 돼서 곧 돌아간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밖에 하루 7시간 정도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 가족이 그립냐는 말에 웃으며 일이 없다, 즉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노동자들이 이 세네갈에서 발견된 게 문제가 되는 이유 알아봐야겠죠.
네, 세네갈은 만수대가 2010년 48m에 달하는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을 제작해 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늘 상징처럼 언급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만수대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는데요. 이 만수대가 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사업체를 개설해 기존과 같은 건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수대를 새 회사로 둔갑시켜서 운영하고 있던 건죠?
네, 새 회사의 이름은 이 코르만. 즉 코리아 만수대를 줄인 말로 알려졌습니다.
네.
코르마는 각종 건설을 수주받아 현지에서 호텔, 뭐 주택단지 등 이 공사에 투입됐습니다. 물론 이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네.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 위반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요?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는 총 3번에 걸쳐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안보리는 맨 처음 그 기존 노동자의 숫자를 더 늘리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다음 결의를 통해 기존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지막 결의에선 모든 노동자가 올해 말까지 귀국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동자들이 올해 말까지만 귀국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취재 결과 북한 노동자 31명 중 8명의 입국 시점이 올해 7월이었습니다. 이들의 여권 발급일도 올해 4월이었는데요.
네.
이들 8명이 새 노동자란 의미입니다.
네.
또 나머지 노동자들도 입국 시점이 2015년과 2016년 뭐 이렇게 걸쳐 있었는데
네.
세네갈은 노동 허가를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노동자들은 현재 새 노동 허가증을 받지 못한 채 불법 체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이 역시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를 버나요?
한 달에 $120 정도를 손에 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코르마는 공사 수주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평양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과거 미국 정부는 물론 그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노예로 지칭하곤 했는데요.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또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네, 자, 함재 기자 취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 안전 문제에 좀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취재를 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현지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 호텔에서 잔 날이 한 이틀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오며 가며 비행편에서 자는 쪽으로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세네갈 현장 취재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된 사건이죠. 생활고로 사망한 탈북민 엄마와 아들에 대한 시민 애도장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부 장관 주재 뭐 긴급 회의를 하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호는 건 없습니다.
결국 사인 규명과 후속 대응책 등을 놓고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 간 견해...
지난 7월 말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를 기리는 시민 애도장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탈북민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참석자들은 두 사람을 보살피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한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탈북민 엄마와 아들의 사망,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가 볼까요?
네, 지난 7월 31일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 여성 한 씨와 아들 김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할 경찰은 이들이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냉장고가 비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굶주리다 사망했을 거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네.
사망한 한 씨는 함경북도 출신의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한국에서 이 밥을 굶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당시 한국 내 탈북민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한국에서 굶어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한국 정부는 탈북민에게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통상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동안 한국 사회 정착 지원을 받습니다. 또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등의 취업 지원 등을 받고 미화 최대 약 3만 2천 달러의 정착 기본금과 지방 거주 장려금, 주택 알선 등도 제공받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은 한 씨 모자한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망한 한 씨의 경우 2009년 한국에 정착한 만큼 이 보호 기간이 지난 데다 결혼 생활 당시 중국에 거주하는 등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기면서 정부의 지원 체계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옵니다.
네.
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로 그 전입했지만 관할 경찰서의 신변보호 담당관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탈북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 하나센터와도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한 씨가 최근 받은 정부 지원금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각각 미화 80달러씩 총 16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시민 애도장에 나왔던 탈북민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네,
이날 모인 탈북민은 100여 명 정도였는데요.
네.
한국 정부의 사과와 사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또 한국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도 나왔는데요. 허광일 공동장례위원장은 이들이 풍요로운 한국에 와서 굶어 죽었지만 통일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관할 관악구청장 등 그 어떤 누구도 분향소를 찾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탈북민들의 바람처럼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될 텐데요.
네, 그래서 한국통일부는 이달 초 위기에 처한 탈북민 가구를 찾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대책을 밝혔습니다.
네,
고령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탈북민 취약 세대를 조사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탈북모자 빈소 마련과 관련해선 탈북민 단체와 통일부, 남북 하나재단 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식에 대한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0일 VOA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나 비핵화 최종 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방식이 단계적 비핵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비핵화를 잘게 쪼개는 대신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앞서 미한 정상회담 기사에서도 일부 언급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식, 이게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의 해임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볼튼 전 보좌관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새로운 방식이 매우 좋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로운 방식 궁금하긴 하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새로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예, 자, 한번 소개해 볼까요?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방식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며 과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네.
또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새로운 방식은 두세 단계로 나눠진 비핵화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결국 단계별로 나누어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한다, 이 말이네요.
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미국이 합의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발언을 환영했는데 이런 가능성 때문이란 겁니다.
네, 실제로 북한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20일 담화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때 자신이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의 수석대표라고 공표하기도 했는데요. 김 순회대사는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를 지낸 인물로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현지 준비를 주도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함박도에 대한 브룩스 전 사령관과의 인터뷰 기사와 미한 정상회담 소식 살펴봤고요. 또 세네갈 현지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취재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이어 탈북 모자 시민 애도장 소식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네, 자, 한반도 기사 중 독자들이 많이 본 내용으로 한반도 현안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데이비드 김 씨의 여섯 번째 마지막 사연 끝나지 않은 여정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제일 풍요롭게 살아가는 게 북한이죠. 평양에서 우리 동네 최고 중심지잖아요, 이게. 거기서 계속 친구놈들도 다 장차 안고 아들 노리고. 저한테 제일 행복한 황홀했던 순간은 모스크바에 공부하러 나갔을 때. 그때가 내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고 제일 행복했어요. 뭐 여기서 달 날아가서 우주를 밝게 보는 그런 느낌? 꽉 그렇게 차이가 있고.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간, 그리고 다시 살아보고픈 시절. 데이비드 김 씨의 인생에 화려했던 순간은 한국도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영화 감독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영화 감독 1년에 3명, 4명밖에 안 키우거든요.
전문 요리사인 그가 어릴 적 영화 감독의 꿈을 키웠던 곳도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외국 유학도 다녀왔던 김 씨가 이곳에서의 삶이 그곳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게 풍요롭게 살아도 여기보다 못한 거죠, 여기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훨씬, 여기 거지가 낫죠. 여기는 뭐 다 말보로 피우잖아요, 거지들도. 보도하지 마시고. 제일 힘든 게 자유. 말할 자유도 없지, 두들 자유도 없지, 볼 수 있는 자유도 없지, 어디 갈 자유도. 일체 자유라는 건 쥐러니까, 그게는.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못하잖아요. 아프리카들도. 노래 같은 거 내고 뭐 민물을 두둑고 사잖아요. 그래도 한번 못 살아도. 이건 일체, 아, 그게. 그 조금만 어떻게 하면 추방. 아, 갑자기 아침에 보면 학교 나왔던 애가 없어. 어디 가? 아,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러지. 수용소.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처럼 영주권, 시민권을 받으면서 신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살면 좋으련만 그래도 사라지는 미국이 좋다고 말하는 김 씨.
미국이 서민 살기는 좋더라고요. 없는 사람 살기는.
데이비드 김 씨는 지난 1년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2년 사이에 팍 늙어버리네요. 살이 한 20파운드 빠져버리고 지금은 좀 여기저기 안 좋아요. 근데.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하지만 별 차도가 없는 상황. 김 씨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도망다니면서 지금도 정착인 건 아니에요. 도망다니는 단계예요. 아직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완전히 뿌리 내리고 뭐 가족 형제가 다 있으면 몰라. 이 가정에서 몸이 많이 버려요. 몸 관리할 틈이 없잖아요. 도망 다니고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술 같은 거 많이 먹게 돼요.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안 좋죠.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김 씨의 아내가 일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몸이 아프기 전 받았던 월급의 3분의 1을 생활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덕에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녹록진 않지만 김 씨가 미국을 고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 키우시는 재미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처럼만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운동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풀 게임 같은 거 하면 10시 넘어서 오고 하니까. 근데도 한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숙제 다 해놓고 자고 항상 상위층은 유지하니까 뭐 최고 잘하진 않지만 공부는 상위권은 들어가니까 고마운 거죠. 하나님이 복덩어리 하나 보내준 거죠. 최고 복덩어리.
저희가 바라는 게 그 좀 좋은 대학에 가서 뭐 좀 보라는 듯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자식을 놓고 온 김 씨는 이 아들을 낳고 난 후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김 씨.
제가 제일 좋은 북사람이거든요. 애미도 중국 사람, 아빠 북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형제고 뭐 친척이 일도 없잖아요. 전화 하나 할 때도 없잖아요, 얘는. 그게 제일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아니요, 내가 하는데 너 보면 그게 제일 속상하다 하는데 아, 자기는 혼자가 좋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은 철이 없어 혼자가 좋다고 하는 아들에게 김 씨는 북녘당에 형제 자매가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북한에 통일되면 형 만나면 아빠 없어도 뭐 내가 어쨌든 배한 것도 많고 미국에서 내가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성공해서 뭐 여유가 있으면 너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좀 뒤처지니까 형이 그만하고 내가 꼭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해라 하면 이제 알았다 그러더라고.
데이비드 김 씨도 여느 탈북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어찌됐든 가족과 다시 만날 꿈을 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만 어렵게 모시고 온 어머니의 여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북한에서 김 씨 일가의 요리사로 일했다고 하는 김 씨의 어머니는 몇 년째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 김 씨의 어머니는 위풍당당한 모습이지만 현재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조금 식당을 한 번 더 해볼 때 조금 힘들어요, 미국은 하기가. 우선 관련 벽기를 잘 모르겠더라고, 식당을 해보니까. 위생 규정이나 무슨 뭐 이런, 그게 잘 힘들고. 여기는 하나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수메뉴가 수십 가지를 하더라고요, 보면. 뭐, 냉면집에서도 동태찌개 나가고 된장찌개 나가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뭐가 뭔지.
냉면, 만두, 주력 상품 몇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려면 메뉴가 다양해야 하는데, 이 점도 어렵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몸이 나아지는 대로 일을 다시 시작할 마음으로 열심히 치료를 받으며 마음을 다지고 있는 김 씨. 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다지. 미국에 탈북자들이 왔다.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웬만한 자기 목적이 없이는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꿈 만약에 젊어서 공부를 하겠다, 영어를 배우겠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는 괜찮은데 허망하게 미국이 좋다고는 오지 말라고 하고 싶죠. 차라리 그거는 서울이 낫다. 그렇지 뭐 여기 와가지고 어정쩡하게 미국이 좋다 하고 와가지고 뭘 할 거예요. 뻔하잖아요. 뭐 와가지고 뭐 노가대 아니면 식당 쪽에서 다 이러고 노가대 해야 되는데 가면 뭐 서울에 가면 임대아파트 들어주잖아요. 근데 무슨 저같이 뭐 애 커가는 모습 바라보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궁극적 목표는 재벌하는 걸 자연한테 중심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으면 여기 얼핏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여기 뭐 큰 나라에서 뭐 보급스러운 교육을 받고 싶다든가 뭐 이런 꿈을 가진 애들은 당연히 여기 와야 되겠죠. 뭐 한국에서 다 공부하러 오는데 근데 그런 목적이 없어요. 여기 몸 안에 와서 뭐래. 그렇잖아도 여기 왔다 간 사람이 많잖아요. 돈이. 뭐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지. 근데 쉽게 올 때는 아니죠.
김 씨에게 미국은 마지막 정착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장성하고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살아야 할 여정 가운데 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남북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두 차례 걸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인기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공화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제임스 블레인 하원 의원이 1876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지명을 받으려 했습니다.
제임스 블레인 하원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블레인 의원의 정직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1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대.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 제임스 블레인의 이름이 불리자 요란한 지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당대회 전날 밤 블레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표들에게 블레인을 지지하지 말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라고 비밀리에 연락해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표들이 투표를 한 결과 제임스 블레인은 후보 지명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까지 무려 6번이나 투표가 반복됐습니다. 투표가 거듭되는 동안 제임스 블레인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저를 비롯해서 블레인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적이 별로 없는 후보를 지지했는데 결국 7번째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뉴욕 주지사 세뮤엘 틸든을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세뮤엘 틸든은 뉴욕주에서 율리시스 그랜트 정부의 독직 사건을 끝내기 위한 싸움을 이끌었습니다.
세뮤엘 틸든, 오랫동안 뉴욕시를 장악하고 있던 트위드파를 몰아낸 주인공입니다. 세뮤엘 틸든 후보야말로 워싱턴 연방정부의 부정을 끝낼 수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믿습니다.
공화당은 선거 유세에서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남부에서 반란과 반역이 일어나게 만든 정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합중국을 구한 공화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거 유세에서 공화당의 부정 행위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국내 경제 침체를 가져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876년의 대통령 선거는 대접전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민주당의 우세로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세뮤얼 틸튼 후보 진영은 승리 분위기에 쌓였습니다. 공화당의 러더포드 헤이스 후보는 패배했다고 판단하고 체념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남부 3개주에서의 선거인단 투표로 대세가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선거 제도는 한 주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한 주에서 일반 투표에 승리하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독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플로리다주와 루이지애나주, 캐롤라이나주 이렇게 세 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로 충분히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셰무얼 틸든 후보가 우세이긴 하지만 결과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플로리다주와 루이지애나주 그리고 캐롤라이나주에서 저마다 자신의 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대방이 표를 훔치고 개표 부정을 저질렀다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부정선거 논란에서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가려내기 위해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원회는 공화당 7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재구성되기도 전에 무소속 1명이 사퇴를 했고 이 자리를 공화당이 차지했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공화당이 다수가 됐죠.
부정선거 논란으로 어렵사리 위원회가 구성됐고 제일 먼저 논의된 주가 플로리다였죠. 플로리다주의 투표 시비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결국 8명의 공화당 소속 위원들은 플로리다주의 투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플로리다주의 개표 방법에 대해 조사하자고 했지만 공화당은 전면적으로 조사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도 플로리다주와 똑같은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 결국 러더포드 헤이스 후보가 이들 세 개 주 모두에서 선거인단의 표를 얻었습니다. 이는 헤이스 후보가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분노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주에서 당 군사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국민들은 또 한 번의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대표들이 절충안을 끌어내기 위해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습니다. 절충 끝에 평화적인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러더포드 헤이스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공화당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행정부는 국제 문제가 아닌 국내 문제만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당선자는 남부주의 과격파 공화당원들에 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헤이스 대통령은 남부인들을 내각과 다른 주요 보직에 임명하기로 약속했고 남부의 학교들과 철도 건설에 연방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정 가운데는 남부 흑인들의 민권을 지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의 정치적 경쟁자인 민주당의 세뮤얼 틸든도 이 협정을 받아들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끝곡 칼라 보노프가 부릅니다. The water is wide 들어보시죠.
She said